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오는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과 경호, 보도 실무 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 관련 실무 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이라며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미국은 이런 과정을 향해 계속 나갈 것이고 미북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을 5월로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다며 그런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오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IO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바흐 위원장이 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북한 IOC 관계자 등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이 IOC와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방북 기간 북한 선수들의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의 스포츠 발전과 2020년 도쿄올림픽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준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IOC는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지난 26일부터 4일 동안 실시된 이집트 대통령 선거에서 90% 이상 득표하며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현지 언론들은 오늘 잠정 개표 결과 엘시시 대통령이 9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6천만 명 가운데 2,300만 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력 후보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도 포기하며 엘시시 대통령과 중도 성향의 무사, 무스타파, 무사 등 두 명만 출마해 엘시시 대통령의 4년 임기 재선이 일찌감치 확실시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중북부 발렌시아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어제 폭동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68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이날 새벽 유치장 내 매트리스에 불을 지르고 교도관을 인질로 붙잡으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유치장에 있던 재소자들이지만 면회를 왔던 여성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폭동 상황이 현재 진압됐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오늘 6년 만에 처음으로 모국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말랄라는 지난 2012년 10월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탈레반의 총에 머리를 맞은 뒤 영국으로 피신했고 201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말랄라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꿈이었다며 귀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방송은 말랄라의 귀국 장면과 파키스탄 총리와의 면담 장면 등을 중계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 살펴봅니다. 한국과 북한은 29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보이면서도 미북 정상회담에 조속한 성사를 바라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cautiously optimistic, but we feel like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만납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 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양측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달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과 경호, 보도에 대한 실무회담을 진행하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에 대해선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과 북한 정상은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방북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월 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국 측 대표단으로 나섰고 북한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전종수 부위원장, 김명일 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최대한 빨리 열리길 바랐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낙관론을 이어가겠다며 상황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cautiously optimistic, but we feel like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at the meeting yesterday was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나선 것을 목격했고 이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ou saw him leave for the first time to since becoming the leader of North Korea, leaving his country for the first time for that meeting.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과정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며 미북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회담 일정을 5월로 목표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Would like to see this. Obviously, this is something of a global importance,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it's done.
하지만 미국은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회담을 제의했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으며 이런 절차를 계속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에 대해 백악관이 언제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27일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에게 설명했고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자신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거듭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지난밤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그와 김정은과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후 간접적이나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을 전해들은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아주 작은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해왔지만 이제 김정은이 북한 주민과 인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온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 대북특사단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직후에도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스테판 리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로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이 시간 벌기용이라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북한이 2017년 11월 28일 이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5월로 예정된 정상회담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국무부는 그동안 줄곧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5월에 열릴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북 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북한이 제안한 약속만 유지되면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북한의 공식 입장이 없어도 동맹국인 한국을 믿고 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South Korea has been our perhaps our best interlocutor in dealing with this issue. As neighbors, as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 등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회담 준비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수락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어떠한 추가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인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직접 만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관영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의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고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만들며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줄곧 낙관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긍정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제안을 수락한 지가 지금 보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쭉 이렇게 지켜보면 기대라고 할까요? 회담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후에 회담 결과를 자신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고 어제는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도 대변인이 긍정적인 견해를 계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갖고 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회담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렇게 낙관론을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비핵화 의사를 반복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표명은 과거에도 있었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의 비핵화 언급도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으로 확고하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을 만났던 한국 정부 특사단도 그렇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떤 설명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특사단과 시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 면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받은 직후에 나왔습니다.
네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말 이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네네.
김 위원장의 행태나 발언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미국 중앙정보국도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이런 그 물밑 접촉이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CIA는 적어도 지난해 말 이래 북한 측과 백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의 국가정보원까지 포함된 세 나라 정보 당국 간 조율이 성과를 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공식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도
네.
미 당국자들이 회담 개최에 대해 단 한 번도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은 건 물밑 접촉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정상회담 준비,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에 내정하기 이전에 폼페이오 국장에게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도록 한 건 회담 조율 과정에서부터 폼페이오 국장이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사실 정보기관이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는 건 통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네.
CIA가 북한 측과 공고한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성과를 낸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요,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에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국내적으로 곤궁에 처한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맞게 됩니다.
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가 자신의 정책 공약 실현은 물론 재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새 원자로를 시험 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는 모순되는 움직임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또 다른 과제를 제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 내 새 경수로를 완공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영국의 군사정보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가 지난달 25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경수로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새 경수로는 전기출력 25에서 30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이 연간 생산하는 플루토늄 추정치의 4배 이상입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스탠포드 국제안보협력센터 분석가들은 2017년 경수로 주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실제 본격 가동이 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원자로와 핵 농축시설 등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 연료와 물질 생산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 원자로가 민간용 전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s never been connected to anything. The only thing it's ever been used for is to weaponize plutonium. So I would guess the other reactor is for the same thing.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무기화하는 데 사용된 것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원자로가 민간용 전기 생산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또 새 원자로 가동 정화는 최근 북한이 밝힌 비핵화 의지와 모순되는 행동으로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contradictory and by denuclearizing and talks.
백톨 교수는 미국 정부도 이 원자로가 민간용이란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다른 도전 과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m sur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believe that that is for generating electricity. I'm positive of that. So this brings up another challenge. And we'll have to see how that goes.
북한이 현 시점에서 새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 원자로 또한 폐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톨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표명한 비핵화 의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말한 동시적 조치는 6자회담에서 논의했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 could be synchronous means action for action, which we did in the six-party process.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검증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건을 따르는 등 비핵화에 대해 진지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차 회담이 교착 상태에 처한 이유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차석 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making it clear, at least Kim Jong-un is making it clear that he's prepared to discuss.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체제 안정과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6자 회담 당시 행동 대 행동 원칙처럼 상호 행동을 원한다는 겁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I think some of the conditions will be very difficult to meet. For example,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북한은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 협정이나 경제와 에너지 지원, 제재 완화와 미한 동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과거 협상이 이뤄지던 1994년, 2005년, 2007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are now right back where we were in February 2007, in September of 2005, and in October of 1994.
미국은 비핵화의 대가로 보상과 지원, 정당성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미국이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건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North Korea is not the victim.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의 과거 핵 합의 등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반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리비아 상황 역시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시설들을 포기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Libyan case was also action for action because Libya gave up his nuclear facilitie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리비아에 무아마르 가다피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원하는 가운데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협박과 약속을 통해 단번에 비핵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면 매우 실망한 채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President Trump really believes that he is going to go to this meeting and achieve nuclear disarmamen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비핵화에 대한 본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견해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을 비롯한 준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 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고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f one wants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you have to start from where we are today, which means we have to stop everything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뤄낼 수 없다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네덜란드와 불가리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과 금수 품목 이행 사실 등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네덜란드 정부의 대북결의 2397 이행 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금융제재와 대북수출입 규제, 비자 발급 감시입니다. 보고서는 금융 부분에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자산 동결 조치 등을 내릴 만한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덜란드는 지난 12월 제출한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 보고서에서 금융기관 한 곳이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북한인 한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했다며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을 금지해온 점도 강조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인근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열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의 이름과 고유 번호를 도용해 국제 수역을 운항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납, 연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 전면 금지 조치 이행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불가리아 내 북한 대사관의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북한이 대사관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체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지난 1월에도 북한 대사 공관에 대한 임대 광고가 게재됐다고 지적했고 불가리아 외무부는 북한 측과 상호 협정을 맺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속도가 이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감일이 하루 지난 23일 현재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26개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개국보다 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5일과 21일, 미국은 마감일인 22일 이행보고서를 냈고 아프리카 나라 에리트레아는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중에 중국 과학원을 참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이 이룩한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도착 이틀째인 27일 부인 이설주와 함께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중국 과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중국 최고 최대 자연과학 학술기관이자 과학기술 분야 최고 자문기구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중국 공산당 18차 대회 이후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돌아봤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리와 우주공간, 농업, 에너지 등 자연과학 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물들을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중국과학원 방문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해양과학 탐사 관련 전시 코너에서 가상현실을 보다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관을 마친 뒤 방명록에 위대한 이웃나라인 중국의 강대함을 알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짧은 중국 방문 동안 유일한 대외 일정으로 중국 과학원을 찾아 첨단 기술을 둘러본 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는 자신의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해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위를 혁신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를 통해 정식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혁신 추동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은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창출, 혁신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세계 공장으로 불리며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물품들을 수출했지만 최근에는 우주과학과 정보기술, 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왕지강 중국과학기술부 부부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건설한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테넨과 세계 최초의 양자 통신위성인 묵자호, 중성 미자진동, 슈퍼 컴퓨터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들 발명품은 5년에 걸쳐 중국이 자주 혁신력을 적극 제고하면서 취득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과학기술 성과라고 왕 부부장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은 요즘 극심한 미세먼지로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도 미세먼지를 뒤덮인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각종 질환으로부터 몸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재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서울 시민들은 일제히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를 뒤덮기 시작한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고 차량은 번호판 맨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 차량으로 나눠 운행 제한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이날 서울은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 전체가 안개가 낀 듯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루가 지난 26일에도 이어졌고 29일 현재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푸른 하늘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를 의미하는 PM2.5를 기준으로 한 서울의 미세먼지는 25일 99마이크로그램이었고 경기도는 102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는 등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에선 마스크를 낀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학교 운동장과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TV 방송과 신문 등에선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이 쉴 새 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BOA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플래닛을 확인한 결과 27일 평양 시내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위성사진에서 볼 수 있던 주요 건물들은 미세먼지에 가려져 약간의 윤광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 미세먼지는 현재로선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편서풍 지대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해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 쪽으로 이동된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유입되게 되면 이제 그 처음에는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후반도로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한반도 일대 기후 변화로 인해 풍속이 낮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머무는 일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풍속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희석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고농도가 좀 조금 더 이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조금 요즘에는 조금 빈번하게 나타난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중국과 한국 모두 최근 3, 4년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임영욱 교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후각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치매라든가 뇌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연구들이.
임 교수는 이후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알레르기와 암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민감 집단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자살률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천식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미세먼지가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어지는 생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안경수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도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지만 예방 활동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이렇게 의료용 마스크나 그런 게 없고 있어봤자 뭐 면 마스크 정도? 근데 물론 이제 장마당에서 다 중국제가 들어와 오니까 그러면 이제 좀 비싼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사겠죠. 마스크를. 글쎄요. 마스크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때문에 임 교수는 북한 실정에 맞는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첫 시작은 금연입니다.
흡연 같은 것들을 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미세먼지가 높을 때 흡연을 하게 되면 상승 효과 같은 것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기나 심혈관 계통에 급격한 질환이 악화될 확률들이 높아지고요.
임 교수는 아이들과 노약자, 임산부를 비롯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도로변을 비롯한 오염이 나타나는 곳을 피하고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만 없다면 손수건이라도 이용해 먼지를 호흡하지 않도록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집에서는 청소와 환기를 자주 하고 물을 많이 마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걸 완화시켜야 한다고 임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몸의 대사력을 높이기 위해 채소나 과일 섭취도 많이 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기 오염뿐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 연구원은 수질과 토양 오염이 대기 오염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환경 오염에 대한 저감 장치나 뭐 이런 그런 뭐 수질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거나 이런 이제 폐수 내보낼 때 이런 뭐 그런 걸러내고 막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그대로 그런 폐수를 예, 막 내보내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그 밑에서 이제 주민들이 뭐 TV에 보다시피 물 떠먹고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베네수엘라에서 유치장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68명이 숨졌습니다. 최악의 경제난과 정치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현지 사정 좀 보겠고요. 이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는 소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데이비드 서킨 보훈부 장관을 경질하고 백악관 주치의인 이 로니 잭슨 박사를 새 보훈장관으로 지명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폭동이 일어났네요.
네, 남미 베네수엘라 중북부 도시 밸렌시아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요. 어제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최소한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수감자지만 면회 중이던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폭동이 유치장에서 그리고 68명이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수감자가 지른 불 때문이었는데요. 일부가 이 매트리스 이 침상에 불을 붙인 뒤에 탈옥을 시도하면서 폭동이 시작된 걸로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요. 오전 4시께 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화재가 커지면서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을 인질로 붙잡고 여러 시간 진압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경찰관 한 명이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카라보보 주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폭동의 원인이 뭔가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원인이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요. 이 재소자들이 이 열악한 시설과 처우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건 원인과 과정, 사망자 명단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는 수감자 가족들의 시위가 구치소 주변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경찰이 최루가스를 분사하면서 폭력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네, 최근 몇 년 새 교도소와 경찰 구치소를 비롯한 이 교정시설 폭동이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교정시설 폭동으로 숨진 재소자 수가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61명에 이르는데요.
네.
이 외신들이 이번 사건 원인으로 지적한 것처럼 열악한 교정시설 환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시민단체 자유의 창 측은요. 특히 경찰 구치소는 수용 가능 인원의 5배를 잡아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현재 베네수엘라 전역에 30개 정도의 대형 교정시설들이 대부분 이런 초과 수용 문제를 안고 있다고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교정당국이 상황에 맞춰서 이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교정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여력이 없는 건데요. 세계 1위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던 베네수엘라가 국제 유가가 떨어진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를 찾는 형편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해 2,400%였던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올해 13,000%에 이를 걸로 추정했습니다.
네.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못 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래서 또 대통령 퇴진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름값 폭락으로 국고가 줄고 물가가 치솟는 한편 식량난이 계속되는 등 사회 혼란이 이어지는 데 따라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이 집권 통합사회당은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에 머무는 참패를 당 했습니다.
네.
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집권 세력의 실정을 심판한 건데요. 이후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마두로 대통령 소환을 추진하고 총파업에 나서는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초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계속 덮어왔습니다.
초법적 조치라는 게 뭔가요?
집권당이 이 세력을 잃은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지난해 마두로 대통령 측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 뒤에 재헌의회라는 걸 출범시켰는데요.
네.
이 재헌의회를 통해서 마두로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입법 사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또 오는 5월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계획도 공표했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베네수엘라 상황을 지켜보는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미국 정부는 재헌의회 운영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을 민주주의 후퇴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수차례 단행했고요.
네.
일부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기도 했는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필요할 경우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에서 패트리온 미사일을 도입한다고요?
네, 폴란드 정부가요 미국으로부터 4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대공 패트리온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무기 도입 사상 최고 금액인데요.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현대적 방어 수단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가요. 패트리엇 도입 합의는 미국 나토와의 연대와 협력을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폴란드 역사상 최대 무기 도입이라고 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이 뭔지 좀 살펴보죠.
네, 이 요격용 미사일인데요.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대공 방어체계인데요.
그렇죠.
미군이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실전에서 성능을 확인했고요. 이 폴란드가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팩3, 이 최신형 패트리엇인데요.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는 겁니다. 이 러시아가 지난달 폴란드 국경 인근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했는데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는 나라들은 이 폴란드뿐 아닙니다. 이 독일과 그리스, 루마니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4개 나라가 이 패트리엇을 이미 배치했거나 도입을 확정했고요.
네.
미국 정부 허가 아래 현재 스웨덴에 대한 패트리엇 판매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고 스위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좀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 긴장 관계 말고도요. 이 러시아와 서방 간 외교 대치도 최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달 초 영국 이중 간첩 암살 기도 사건 이후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러시아 외교 인력을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는 이들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어떤 겁니까?
예, 미국은 냉전 이후 최대인 러시아 외교 인력 60명을 추방시켰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통화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양국 정상은 미국과 영국 영토에서 러시아의 비밀 활동을 줄이고 향후 화학무기 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러시아 스파이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의 책임을 계속 부인하면서 자국 내 영국 외교 인력 23명을 맞추방했는데요.
네.
러시아 외무부가 오늘 안에 영국을 대상으로 놀라운 조치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의 보훈부 장관이 바뀌는군요.
네, 데이비드 설킨 보훈부 장관이 13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로니 잭슨 해군 준장을 새 보훈장관에 지명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물러나는 설킨 장관에 대해서는 미국과 재향 군인들을 위해 봉사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잭슨 박사가 인준을 받을 때까지 보훈장관직은 로버트 윌키 국방부 차관이 대행합니다.
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인사 알림처가 되고 있네요.
네.
자, 최근 몇 주 동안 설킨 장관 교체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계속 돌았었는데 결국 물러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설킨 장관은요 지난해 유럽 출장과 관련해서 구설에 올랐는데요. 아내를 동반하고 가서 관광과 쇼핑에 시간을 보내는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네.
이 보훈부 감사실은 또 설킨 장관 부부가 영국에서 열린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관람했는데요. 입장권을 받은 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비즈니스 관계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설킨 장관은 부인을 했지만 감사실이 직무유기였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썰킨 장관 측이 출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메일 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썰킨 장관이 감사실 권고에 따라서 아내의 항공편 경비 한 $4,300를 정부에 배상했습니다.
네, 보훈 장관 교체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 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랜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이 갑작스러운 썰킨 장관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훈부 민영화를 위한 조처라면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 역시 썰킨 장관이 보훈부 민영화에 반대했기 때문에 경질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썰킨 장관 해임이 보훈부 민영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썰킨 장관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훈부 내 고위 관리들과 민영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앞서 썰킨 장관이 자신이 보훈부를 이끄는 동안에는 민영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대신 재향군인들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임명한 관리들은 좀 더 포괄적인 제도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썰킨 장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썰킨 장관이 오늘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워싱턴 환경이 혼란스럽고 파괴적이라면서 더는 중요한 일을 해내기 힘들게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보훈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민영화는 재향군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인물과 기업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정치적 문제라는 겁니다. 새 장관으로 지명된 잭슨 박사는 올해 50살로 현재 해군 준장인데요. 곧 해군 소장으로 진급할 예정입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로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한 경력이 있는데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백악관 주치의로 일을 해왔는데 민주공화 양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맑겠고 평안북도는 오후에 구름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 신의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7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18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7도, 낮 기온 16도,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에 구름 끼는 곳이 많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 낮 최고기온 영상 13도, 원산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 삼지연은 아침에 최저 영하 8도, 낮 기온은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서쪽에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자, 3월 29일 목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오는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한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과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이라며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오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IO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바흐 위원장이 사흘 동안 북한에 머물며 북한 IOC 관계자 등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이 IOC와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방북 기간 북한 선수들의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의 스포츠 발전과 2020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준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IOC는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북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북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줄곧 소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위한 준비가 논의 중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6월 초 아베 총리와 북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중북부 발렌시아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어제 폭동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68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이날 새벽 유치장 내 매트리스에 불을 지르고 교도관을 인질로 붙잡으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유치장 안에 있던 재소자들이지만 면회를 받던 여성 등 두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폭동 상황이 현재 진압됐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동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일부 재소자 가족들이 경찰서 주변으로 몰려들어 가족의 생사를 묻는 등 경찰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발포하며 시위대를 해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교도시설은 과밀 수용과 공공연한 무기와 마약 거래 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90% 이상 득표하며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현지 언론들은 오늘 잠정 개표 결과 엘시시 대통령이 9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6천만 명 가운데 2,300만 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력 후보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며 LCC 대통령과 중도 성향의 무사 무스파파 무사 등 두 명만 출마해 LC 대통령의 4년 임기 재선이 일찌감치 확실시됐습니다.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오늘 6년 만에 처음으로 모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말랄라는 지난 2012년 10월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탈레반의 총에 머리를 맞은 뒤 영국으로 피신했고 201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말랄라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꿈이었다며 귀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말랄라 재단 관계자들과 동행한 말랄라는 파키스탄에 나흘 정도 체류할 예정이지만 아직 탈레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방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